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미군 해병대가 참호에서 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부대장은 부하들에게 즉각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대문들 모두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한 병사가 후퇴하면서 늘 자기 옆에 있어야 했던 전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던 중에 참호 저 앞쪽에서 피 흘리고 있는 전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우를 구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부대장은 안 돼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부대장의 명령을 어기고 전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전우를 데리고 오는 동안 안타깝게도 그 부상당한 전우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부대장이 뿔이 났습니다. 자신이 내렸는 명령을 부하가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은 화가 나서 그 병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는 당연합니다. 친구의 마지막 말은 더욱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대장은 자네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는 예, 친구의 마지막 말은 그 친구의 마지막 말, 그거는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묻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뭐길래 네가 생명을 걸 가치가 있었단 말이냐.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은 나는 자네가 와줄 줄 알았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실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도 알았고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실 줄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뭐 말해봤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무가치했던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격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줌의 흙밖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 더 값나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성육신 화육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 임금인 아하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예언자 이사야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방의 초강대국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침공해왔습니다. 아수르 임금인 디글랍 빌레젤 3세 일명 부울이라고 부르는 임금은 갈릴리 지역을 모두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갈릴리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봉기하지 못하도록 그 갈릴리 주민들을 아수르 땅, 자기 나라 땅으로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 전쟁은 주전 734년에서 주전 732년, 한 2, 3년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일반사는 이 전쟁을 사이로 에프로마이트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갈릴리 지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제국 아수르 제국에게 그 점령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기절에서 당시 갈릴리 지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땅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땅이라는 말이지요.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땅은 빛이 없는 캄캄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백성들은 그 캄캄한 땅에 걸어다니는 백성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 북쪽의 변방에 살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삶을 흑암에 살고 있다, 이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볼 때는 마치 이방인들은 저 변방에 있으니까 그 이방인처럼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갈릴리는 암흑의 땅이고 천민의 땅으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을 하는 그 하여된 그 노동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쪽에 있는 그 제사장 그룹, 신흥 부자 계급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갖게 되면 그걸 어디 투자할까요? 부동산 투자, 갈릴리 땅에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지주계급이 되면서 그 땅에 농촌 하층민들을 그 땅에 보내서 농사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이 힘들겠지요? 이런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추인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야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이 빛이 참된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이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지배계급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지배계급들에게 그 빛을 비춰준 게 아니고 누구? 하층민들, 캄캄한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고생하는 이런 유리하는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줬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들 뭐 잘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빛을 우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 빛을 받을 조건을 뭐 박사학위 두 개 이상, 재산은 뭐 빌리언 정도 갖고 있어야 빛 받는다 그러면 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분들 그 조건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을 하셨지요. 유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는 갈릴리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써 갈릴리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한 변방지역인 갈릴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유대에서 사역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했지만 늘 뭐를 품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대한 이러한 애틋한 마음들 이거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비추이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공적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함으로 갈릴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 5절에 메시아 사역에 나타날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릴리인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갈릴리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떤 기쁨인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 가지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농부의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의 기쁨입니다. 1년 동안 그 힘든 농사의 일을 한 후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 크겠지요? 또 전쟁을 벌려서 죽지 않고 살아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여서 나누는 병사의 기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현실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 수많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 해결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기는 했지만은 참 즐거운 영적인 기쁨이 갈릴리인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서 그가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로부터 보스턴에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후의 제자들이지만은 이런 영적인 기쁨을 받아서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삶의 모든 역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좋아짐으로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복권을 샀는데 그게 메가박스가 걸려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기쁨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솟아난 기쁨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기쁨이 생기면 그 열악한 환경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기쁨은 다름 아닌 주 예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가지셨던 그 기쁨, 이게 주 예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예수 믿는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면 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열악한 환경이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매일매일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체험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갈릴리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떤 자유입니까? 본문 4절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멍에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학정의 멍에입니다. 어깨에 어루맞은 채찍입니다. 채찍 맞아서 쓰라립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로 때립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온갖 종류의 억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압을 부수어 버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해 아래는 억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권세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착취합니다.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을 잘 지어놓으면 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때 탁 쳐들어와 다 뺏어가요. 이 억압이지요. 착취입니다. 이런 그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300명의 특공대를 사용해서 메뚜기처럼 중대한 미디안 군사들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런 전격적인 승리가 일어남으로써 미디안 군대에 대한 억압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적 도움이 갈릴리인들에게 있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가 멍에 스트레스 말입니다. 이거를 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내 힘으로는 이 무거운 멍에를 지탱할 수가 없는데 하는 염려가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을 내리누르는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을 이미 벗겨 놓았는데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어요? 쉬게 하리라. 예. 이게 믿어지면 그냥 편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계속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지요. 우리 초청하셨잖아요, 주님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오셔서 그거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거 대신 져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릴리인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불의 섭이 뭐죠? 마른 풀을 거기다가 성냥만 하나 대면 후룩 끊어버립니다.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 뒷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참평화는 단순하게 힘의 균형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휴전이 아닙니다. 전쟁 자체를 끝내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엄청난 싸움들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이런 전쟁들을 누가 끝냅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셔야죠. 다른 유대 지역에 비해서 갈릴리 지방은 유난히도 외세 침략을 역사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전쟁이 갈릴리 지방에는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전쟁의 도구인 군화와 군복을 불태워 없애는 임의저리를 사용하므로 항구적인 평화가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열릴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첫째가 기쁨과 즐거움이요, 두 번째가 자유와 해방이고, 세 번째가 전쟁의 종식으로 인한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막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통치자이어야 합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여서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권적인 통치를 하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의 튼튼한 어깨 위에 왕권적인 통치인 정사, 모든 나라의 그 통치하는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대 중동에는 임금이 취임하는 대관식 때 임금의 공식적인 이름을 갖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본명 이외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공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도 그랬었지요.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세 번째 임금인가 이방원을 뭐라고 불러요? 태종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세종의 본명이 뭐지요? 이도입니다. 이도. 이도인데 취임할 때는 왕명이 세종으로 이렇게 됩니다. 고대 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강력한 군주의 공식적인 이름이 6절에 네 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6절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메시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분들. 이게 기묘자와 모사라는 두 그 히브리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연계형으로 만들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묘자 모사가 따로따로 아니고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됩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상담자, 그게 기묘한 모사입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오병이어로 물질 창조의 능력을 보이면서 5천명이나 먹이기도 했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밤에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 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친히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변화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신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계십니다. 믿어집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 주려는 거 우리가 억지로 뺏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시려고 이런데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못 받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초월적인 원수들, 어둠의 영들, 어둠의 이 악한 세력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누가 그의 능력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급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억압과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군주입니다.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정치 권세에 의해서 민초들이 억압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억압이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땅에 전쟁과 적의를 그치게 하시고 온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주전 8세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왕이 예수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저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 변방의 땅인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까?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시대의 하층민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도 이런 빛이 비추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왜요? 여기가 천국인데 뭐 빛이 필요해? 하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하층민들이 빛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선교의 대상을 세리와 창기들로 잡았음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선택했던 것,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뭐 잘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의 밝기는 더욱 밝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방 땅인 갈릴리 땅처럼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팔복 중 첫 번째 복으로 제시된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314장 1절과 마지막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노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유행가 들으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이런 클래식을 들으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래요? 아니지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냈다가 이제 내 영혼을 하늘에서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일생 동안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려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스턴 지역 여기도 어두워요. 현실 어두운 현실 속에 빛을 비추어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어두워진 영안들이 내 어두워진 심령들이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밝아지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보스턴 땅의 현실 어두운 이 땅의 캄캄함이 하나님 밝게 거치게 만들어주셔서 이 보스턴 땅도 밝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자유,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온 심령들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것들 다 내려놓아지는 축복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안 내려놓아지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모든 우리 세상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늘에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가득 차는 이 밤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비어있는 내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하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의 자유가 넘치고 또한 예수의 평화가 평안히 내 심령 속에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셔서 내 심령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 가정이 밝아지고 캠전장교회 공동체가 밝아지고 보스턴 이 지역 캄캄한 이 동네가 다시금 영적으로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영광송을 부르겠습니다. 4장입니다. 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받았고 영접했습니다. 마호메트가 그 빛이 아니고 공자가 그 빛이 아니고 석존이 그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예수만이 영계에 참된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한 세상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얼굴 다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